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로이터통신은 브뤼셀 주재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17일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며 오는 22일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존 경제 제재는 다음 달 만료되며 6개월 연장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과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응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등대와 통신소 등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설치할 민간 시설들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시설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중국이 환경감시와 재난구호, 항행안전확보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의 일부 섬과 산호군락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가 며칠 안에 완공될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공섬 건설을 계속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올해 들어 침체에서 회복됐으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17일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으며 올해 1.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물가도 다소 올라 경제성장의 최적 수준인 연간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강력하고 보다 포괄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17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여러 종파를 아우르는 이라크 통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지방과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합의에 실패할 경우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있다고 그리스 중앙은행이 경고했습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이 같은 경고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그리스 사태 관련 비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19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8일 룩셈부르크에 모여 비상회의를 갖고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할지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유로존의 제로엔 디지셀 블로엠 회장은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검찰이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대회 개최국 선정 과정과 관련된 53건의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버 스위스 검찰총장은 17일 스위스의 돈 세탁 방지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53건의 의심 사례들을 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과 호주, 일본이 16강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17일 조별리그 D조 마지막 경기에서 나이지리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호주는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1승 1무 1패로 미국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하면서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저녁 순서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불법 입국한 혐의로 억류 중이던 한 국민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경 판문점에서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 두 명에 대한 신병을 인수받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화 제안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전제 조건을 붙인 것은 아쉽다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 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소나기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간 혐의로 억류됐던 한 국민 두 명이 17일 판문점에서 한국의 관계 당국에 인계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달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국민 두 명을 17일 오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부터 인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9살 남성 이모 씨와 51살 여성 진모 씨로 부부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경 판문점에서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 두 명에 대한 신병을 인수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들을 법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임을 인정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조선적십자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북측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한국 국민 두 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한국 국민 4명에 대해서는 송환을 촉구하는 한국 정부의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송환 방침을 밝힌 2명의 한국 국민의 경우 억류하고 있어 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만일 한국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나머지 4명의 송환 문제도 협의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를 불법 입국 혐의로 붙잡아 억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혐의를 하던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는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인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억류 중인 4명의 한국 국민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조건부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붙인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비난을 지속해오다가 그런 것을 삼가면서 대화 제안을 해와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문을 연 개성공단 상회 1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다만 북한이 여전히 여러 전제조건을 붙인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대화를 통해서 풀자, 빨리 대화를 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와서 교류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쌓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지난 15일 이른바 정부 성명과 관련해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은 한국 정부가 먼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6.15 공동선언에 이미 교류협력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관한 언급이 담겨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남한 주민 두 명을 송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송환을 계기로 아직도 억류돼 있는 다른 한국민 네 사람도 돌려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기에 앞서 홍 장관은 개성공단 상회를 둘러보고 영업 상황 등을 자세히 물으며 전시된 재킷을 입어보기도 하고 직접 와이셔츠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상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한국 국민들이 알고 구매하는 것이 통일을 피부로 느끼는 통일 체험장으로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홍 장관은 나아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만큼 협력과 신뢰를 중시하며 모든 문제를 같이 협의하게 되면 발전하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과 신뢰도 중요하고 그런 정신으로 당면한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장관이 방문한 개성공단 상회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과 남북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개성공단 상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전국에 매장 7곳을 추가로 열고 내년까지는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동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구조해 오늘 북한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해경이 16일 오전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을 발견해 수리한 뒤 북측 지역으로 이동시켰지만 어제 같은 선박을 다시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북한 선박은 함경남도 홍원항에서 출항했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고 구조된 북한선원 5명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국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선박과 선원을 오늘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발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서해 NLL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이 북한 어업지도선은 한국 측의 경고통신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는데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또다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두 차례, 12일 한 차례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특히 지난 12일엔 북한 어업지도선이 NLL에서 약 200에서 400m가량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한국 해군 함정의 경고 사격을 받고서 NLL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11일과 16일에도 북한 어업지도선이 NLL을 넘어왔으며 한국 해군의 경고 통신을 듣고 북쪽으로 복귀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최근 꽃게잡이철을 맞아 중국 어선이 서해로 몰려들면서 이를 단속하려는 북한 어업지도선의 NLL 침범이 잦아진 것 같다면서 북한군이 NLL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지난달 한국군이 서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며 직접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서남전선 군사령부는 비상특별경고를 통해 지난달 1일에서 7일까지 매일 두세 차례에 걸쳐 17척의 한국 쾌속정이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우리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자행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남북한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상 경계선이라며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에서 한국 해속정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남북한 해상 경계는 NLL이 아닌 북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경계선으로 NLL보다 남쪽에 있으며 서해 5개 도서의 북쪽 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NLL을 기준으로 초계 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은 17일 한국군의 최전방 일반전초 GOP를 방문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 의장은 최근 북한군이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등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어 적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승리로 작전을 종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번에 최 의장이 방문한 부대가 지난 15일 북한군 병사가 망명한 부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한 사회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탈북자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 영국 등 5개 나라의 청년 인권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가 최근 서울에서 연 토론회에서 제기됐는데요. 토론회를 주관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사실 작년 2월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를 계기로 설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을 해오던 활동가들과 또 북한에서 탈북을 해와서 남한으로 온 청년들 중에 또 이런 그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 즉 캐나다와 미국, 영국에서 또 인권 활동을 출신해 또 청년 인권 활동가들이 모여서 작년 9월에 설립이 됐고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자문단으로 뭐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그 해외와 국내의 국제 인권법 그리고 국제 형사법, 외교, 북한, IT 전문가 등 여러 분의 전문가들이 또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총 28분, 약 30분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는 이제 이 북한에 다가올 전환기, 뭐 정치 사회적인 전환기, 이렇게 통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북한의 나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실제로 그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굴하는 작업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 실종자들, 사망자들의 그 시신들이 묻혀 있을 매장 추정지를 이제 디지털 지도를 제작을 하면서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그 나중에 그런 이제 북한의 그 시신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이 향후에 유해 발굴, 또 DNA 감식, 또 법정 자료에 쓰이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 또 피해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찾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벌이게 되고요.
네.
다국 간의 이제 전 세계 다른 또 전환기를 겪은 나라들의 사례들에 대한 비교 연구, 또 이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기 위한 국제 기금 조성과 같은 활동을 목표로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이 지난 11일 한국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를 열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전환기 정의 문제를 이제 북한에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인데요. 북한 내에서 이제 큰 정치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거나 통일 단계로 들어서는 전환기가 됐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떠한 또 새로운 문제들로 확산이 되고 또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지 미리 예측을 해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 유린의 이제 사망자, 피해자,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은 또 어떠한 기대와 바람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로서 겪는 고통에는 어떤 문제들과 또는 이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정책적 논의를 하기 위한 이제 예비 회의로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 이번 워크샵에서는 이번에는 중동부 유럽 국가의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폴란드나 체코공화국이나 뭐 불가리아나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공산체제를 겪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에는 또 나치 지하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서 실제로 한국 사회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 또는 통일 한국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참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파 진영 좌우파로 나뉘어서 있는 그 정치적인 이제 지금 갈등
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대립 구도가 그 이후에 전환기 과정 북한 지역의 전환기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갈등 요소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예컨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과거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인권 탄압 세력이 됐던 좌파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집권을 하기도 하고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인권 문제들을 다 되덮으려고 하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중동부 유럽의 각국에서는 좌파와 우파 간의 정치적인 타협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잘못을 명확하게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불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피해 당사자인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다 실종이 되고 정치적인 논쟁 또는 그 사회적인 갈등 부분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더 나은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었는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좌우가 나뉘어 있고 한 과정이 앞으로 그 북한의 전환기 또는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논쟁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또 명확히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는 북한 인권 침해의 당사자인 탈북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반응들을 보였나요?
네, 우선은 매우 많이 지지를 해주셨고, 또 당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장 지지를 많이 해주신 이유는, 이제 이 세미나에서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저희 단체에서 취하는 방향이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고 생각을 하자. 특히 피해자들의 입장을 중시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저희가 물을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한국과 국제사회로 나와 계신 이제 약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가장 반가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느낀 답답한 점들은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남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거나 본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밝힐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답답해 왔었는데 이 전환기 정의라는 그 논의의 처음 거의 시작 단계부터 탈북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북한의 실정 또 앞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가해자의 처벌과 또는 화해와 화해와 처벌 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남남 갈등 또는 남북 갈등, 북북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됐고요. 북한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나올지에 대한 또 우려와 함께 또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 워킹그룹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남한 사회에서는 전환기 정의라는 문제가 과거 사청산 이렇게 흔히 과거사 청산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 쪽에만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피해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지원과 어떤 배상 또는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간과가 된 부분인데요. 정책적으로도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전환기정이라는 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 용어와 개념들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뭐 전환기정이와 페루 그리고 전환기정의와 독일, 또 전환기정의와 여러 중남미 아프리카의 사례들을 한국 사회에 계속 소개를 하고 전 세계에서 약 4, 50여 개국 나라들이 이른 민주주의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겪었던 그 예들을 계속 이제 연속적인 세미나와 국제회의를 열어서 다양한 시각과 그 사례들을 모아서 어떤 것이 과연 이 남북한의 상황 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가장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을지를 좀 한국화되어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방향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국제회의나 세미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향후에 북한의 그 피해자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서 이제 그 디지털 그 위성과 항공 사진을 활용한 그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네.
상당히 많이 보완을 요하고 또 북한 쪽에서도 그 자료를 훼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킹 시도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IT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기존에 이제 그 탈북민들 어떤 증언을 이제 종이에 받고 또는 이렇게 문서로 만드는 방식에서 이제는 이제 IT 기술과 그 전문가들 인권운동이 아닌 분야에서의 여러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국제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청각장애인용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구호 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VOA에 북한 청각장애인들에게 장애인용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의 북한 연락관이기도 한 그룬드 대표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의 전자업체인 AP이사 직원이 지난 5월 28일부터 열흘간 방북해 청각장애인 20여 명에게 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북에는 독일 의원들과 언론인, 단체 후원자 등 10여 명이 동행해 청각장애인들이 기술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룬드 대표는 청각장애인 자신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들이 스스로 장애인용 알람시계를 만들 수 있게 돼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알람시계는 정해진 시각에 소리 대신 반짝이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청각장애인인 그룬드 대표는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알람시계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알람시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대부분 이런 시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룬드 대표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한 AP이사 직원도 청각장애인이라며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기술을 전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P이사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알람시계 100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습니다. 그룬드 대표는 이번 계획이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탈북자 출신 예술가와 탈북 대학생들이 탈북의 순간을 그린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판옵티콘을 넘어서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술 대학생들이 지금 전시 소개하고 있거든요. 작품 소개. 관심 있으면 들려주세요.
지금 자기 작품 설명하고 있는데.
서울 인사동 거리. 전시회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전시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작품으로 이제 다가가는 것이다 보니까 언어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딱 정말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또 색다를 것 같아요. 현실이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정말 남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 또한 다시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전시회가 진행 중인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접했죠. 접해가지고 이제 또 경비대에서도 또 밑 사람이 이제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고 가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일부러 그냥 중국어를 했어요.
네.
그냥 잡혀도 다시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중국어를 해야겠다. 네. 내가 한국어를 해서 괜히 북한으로 접하는 거보다 중국어를 하니까 이제 중국 사람인지 이제 김치하고 이제 통역사를 데려온 거 중국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전시에 소개된 작품을 그린 화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이번 전시는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주최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전시를 주최한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간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번 전시회는 북한 난민을 다룬 전시회고 이 제목이 판옵티콘을 넘어선데요. 판옵티콘이라는 것이 이제 감시자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제 계속 감시를 하는 그런 감옥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 난민의 삶이 꼭 판옵티콘 속의 죄수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판옵티콘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북한 난민에 관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춘혁 씨는요, 그 이미 학교 이제 졸업해서 그 자신만의 그림을 이제 그렸고, 또 홍익대학교 1학년 미술대학교 학생들이 3명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하나씩 이제 자기 칠판을 맡아서 그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자기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칠판을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교 남한 출신 학생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탈북민인 강춘혁 씨. 강춘혁 씨는 한국의 대중들에게 화가보다는 래퍼, 그러니까 랩을 하는 가수로 더 유명합니다.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정작 본인은 아직 그림으로 북한 인권을 알리는 것이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강춘혁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시 주제는 북한 난민이라는 주제고요. 그 난민이란 주제에 맞게 북한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고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며 저희 이렇게 그러니까 험난한 이런 삶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죠. 대부분이 내 작품의 하나는 그 작년에 꽃제비 날다 전시 때 그렸던 라이브 드로잉 때 그렸던 그 작품까지 해서 총 6작품입니다. 예.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러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예, 그냥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뭐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고 의미 있는 또 저만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그게 또 북한을 알리는 그게 어떻게 제가 북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예, 그러니까 뭐 그림은 시각으로 보여주는 북한 인권 알리는 거고 또 랩을 하게 된 동기는 그냥 시각뿐 아니라 그냥 귀로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음악 작업도 같이 하게 된 거죠. 다음 계획은 제가 7월 13일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큰 전시에 저희 초청받아가지고 전시 준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계속 활동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작품 전시로 네. 예.
춘향 씨가 이렇게 그림으로 음악으로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건 같은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이나 음악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다 주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저는 계속 그런 더 작업하는 데서 더 힘이 나죠. 사실 그대로인 작품이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살고 있고 진짜 실제로 이렇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왜 한민족이라 외쳐야 되는지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강춘혁 씨의 작품뿐 아니라 탈북한 미대생들과 한국의 미대생들이 함께 그린 작품들도 전시됐는데요. 판자에 페인트를 칠해 바탕을 만든 뒤 그 위에 분필, 크레파스, 파스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제는 북한 난민인데요. 국경선 철조망을 넘는 아이들, 총구에 겨누어진 채 감시당하는 주민, 탈출하는 북한 주민을 배경으로 자유는 없다라는 문구를 넣은 그림들이 전시됐습니다. 탈북 미대생 고진송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이디어는 그냥 제가 탈북을 하면서 느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같이 작업을 했어요. 저는 두만강을 건너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가족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 순간에 건너가려는 순간에 북한 군대가 총으로 그 탈북자들을 겨냥을 하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제가 의도한 대로 그 뜻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북한 이런 좀 안 좋은 실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막 정신이 없으니까 아들을 막 다시 보내고 이제 저희한테서.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중국 또는 제3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개최지 선정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스위스 검찰이 수십 건의 불법 돈세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0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국제축구연맹 FIFA의 비리 혐의 수사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FIFA 전현직 고위관계자 14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로 제프 블레터 FIFA 회장도 사임하기로 했는데요. 미국과 별도로 스위스 검찰도 FIFA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17일 마이클 로버 스위스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쉬운 세 건의 불법 돈세탁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이 포착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스위스 검찰은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데요. 2018년은 러시아, 그리고 2022년 카타르가 이미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월드컵 개최지는 FIFA 집행위원 20여 명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월드컵은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국이 개최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매번 비리 의혹이 불거졌었고요. 특히 최근 두 번의 개최지 선정에서는 의혹이 높았는데요. 이번에 스위스 검찰이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겁니다. 스위스 정부는 앞서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FIFA 고위관계자 7명을 체포했는데도 협조한 바 있습니다.
네, 돈 세탁 정황이 어떤 건지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나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여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버 검찰총장은 스위스 은행들의 불법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에 FIFA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안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제프 블라터 회장이 스위스 국적자고 스위스 검찰이 블라터 회장 소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로봇 총장은 블라터 회장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로봇 총장은 자신은 피파 일정과 개인에 미칠 영향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수사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검찰은 앞서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피파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블라터 회장과 측근인 제롬 발케 사무총장 등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8년 또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개최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겁니까?
부정 때문에 월드컵 개최지 선정이 취소된다면 그 전례가 없었던 심각한 사태인데요. 지난주 피파 관계자가 처음으로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도메니코 스칼라 피파 회계검사위원장은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카타르가 집행위원들을 매수해서 대회 유치권을 따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개최지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큰 파장을 불러오자 다음날 곧바로 피파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개최지 선정은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러시아와 카타르의 대회 유치권을 박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스위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편 피파는 이번 사건이 터진 후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도 월드컵 개최지 선정 비리 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었죠.
네, 미국 법무부는 피파 전현직 간부 9명과 기업인 5명 등 14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피파 관계자들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피파 주관 행사의 중계권 또 판촉권 등을 주면서 20년 넘게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챙겼습니다. 특히 기소된 인사 중 4명은 이미 미 법무부의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는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0기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의 반응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자신도 이와 관련된 보도를 읽었다면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영토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반면 나토는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고요?
네, 엔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는 핵무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파괴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러시아의 위협은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적 대비태세를 증강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동유럽 동맹국들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속 대응군을 창설했는데요. 이번 주 폴란드 북서부 자간에서 첫 기동훈련을 벌이고 또 9개국에서 수천 명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동유럽에서 서방의 병력 증강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의 3국과 동유럽 다른 국가들에서 중화기와 최대 5천 명의 병력 배치를 추진 중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의 유리 야코보프 장관은 만일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냉전 이후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취한 가장 공세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서부의 군사태세를 증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 언급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계획이 확정된 건가요?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미 해당 국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계획은 나토의 신속 대응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또 에스토니아 등 발트의 3국과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나토 병력 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양당 모두 동유럽 병력 배치를 지지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와 관련해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라면서 러시아에 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무기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 푸틴 대통령 발언으로 돌아가 보죠. 40기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올해 안에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요, 러시아는 현재 515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폭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 무기로 총 1582개의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미사일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가장 최신의 미사일 방어망도 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RS-24 야르스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4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최대 11,000km를 비행해서 타격할 수 있고요. 지난해 말 현재 58기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순위판 무장세력 ISIL 소탕 작전 상황을 설명했군요.
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1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 작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ISIL 소탕 전략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탕 작전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라크 정복은 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가요?
후자입니다. 이라크 정복은 훈련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당초 미국은 이라크에 450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올 가을까지 2만 4천 명의 정복군을 훈련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인력은 9천 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라크 정복군을 훈련시켜 ISIL을 소탕하겠다는 미국의 당초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밖에도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카터 국방장관은 포괄적인 이라크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소탕하려면 이라크 지방과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종파와 민족을 아우르는 통치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전투 상황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카터 장관은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족 군인들에게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으로 ISIL 요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터 장관은 ISIL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것과 해외 전사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입법회에서 행정장관 선관 표결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군요.
네, 홍콩 입법회는 17일 행정장관 선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번 주 안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입법회 주변에는 선관 찬반 세력이 모여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표결을 앞두고 입법회 주변과 과거 관련 시위가 벌어졌던 지역에 경계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장관 선관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의 행정수반입니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총독이 있었다면 중국으로 이양된 후에는 행정장관이 홍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새 선관은 2017년에 열리는 차기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행정장관은 간접 선거로 뽑았는데요.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017년부터는 직접 선거를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선정 과정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중국 전인대가 의결한 행정장관 선거안에는 후보 추천위원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예비후보 두세 명에게만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 세력은 그런 후보 선정 과정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간접선거로 뽑은 행정장관은 모두 친중국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 스스로 행정대표를 뽑자는 취지로 직접선거를 실시하는 것인데, 만일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고르는 과정을 거치면 친중국 성향이 아닌 인사는 입 후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직접선거가 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홍콩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행정장관 선관을 의결한 후 학생들의 주도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는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됐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참여하면서 최대 10만 명까지 시위 규모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그 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 선관을 입법에 제출했는데요. 전인대가 의결한 후보 추천위를 거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홍콩 시민들의 찬반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홍콩 상계대학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 선관을 찬성하는 의견은 47%,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은 38%였습니다.
네, 선거안은 결국 입법회 표결로 확정이 될 텐데요. 입법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친중국 성향의 의원들은 모든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선관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후보 선정 과정보다는 직접 선거를 도입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범민주파 의원들은 선관을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거부의 뜻인 X자가 표시된 투표함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만약 범민주파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선관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신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4도. 강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4도. 해주 개성 구름 많고 해주는 최저 20도, 최고 26도. 개성은 최저 19도,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함흥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최저 17도, 최고 20도입니다. 장진, 많은 구름이 끼겠고 최저 11도, 최고 15도. 해산, 오전 구름에 조금 있고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있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3도입니다. 산봉, 많은 구름이 끼겠고 최저 14도, 최고 16도 예상됩니다. 원산, 흐리고 비가 예상이 되고요. 최저 16도, 최고 20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로이터통신은 브뤼셀 주재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17일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며 오는 22일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존 경제 제재는 다음 달 만료되며 6개월 연장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과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응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등대와 통신소 등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설치할 민간 시설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시설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중국이 환경 감시와 재난 구호, 항행 안전 확보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의 일부 섬과 산호 군락에서 진행 중인 매립 공사가 며칠 안에 완공될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공섬 건설을 계속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올해 들어 침체에서 회복됐으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17일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으며 올해 1.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물가도 다소 올라 경제성장의 최적 수준인 연간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은 강력하고도 보다 포괄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1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여러 종파를 아우르는 이라크 통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지방과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합의에 실패할 경우 경기 침체는 물론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있다고 그리스 중앙은행이 경고했습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이 같은 경고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그리스 사태 관련 비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19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8일 룩셈부르크에 모여 비상회의를 갖고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할지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유로존의 제로엔 디지셀 블로엠 회장은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검찰이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대회 개최국 선정 과정과 관련된 53건의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버 스위스 검찰총장은 17일 스위스의 돈 세탁 방지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53건의 의심 사례들을 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버 총장은 국제축구연맹 FIF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안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의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수사당국은 러시아와 카타르가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각각 선정된 것과 관련해 수레나 돈 세탁 등 불법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해봤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